골로새서 29번 메시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생활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 지배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함 골로새서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 소개의 말을 한 후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고 만유를 포함한 분으로 하나님의 중심과 전체로 계시합니다. 골로새서의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는 충만히 계시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만나나 생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분깃,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내주하시는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모든 면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골로새서 안에 전달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비범한 것이며 성경의 다른 곳에 계시된 것과는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3장 12절부터 4장 6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생활 문제로 전환합니다. 3장 12절과 15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 지배를 받을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고 16절과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골로새서에 계시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에서 그분과 하나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장 10절과 11절에서는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심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새 사람 안에는 어떤 천연적인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가 우리이며 우리가 그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는 생활, 그분과 동일시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그분과 하나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말씀하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두 인격이지만 그들은 오직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가집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활이 아버지의 생활입니다. 한면으로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아들의 생활이 아버지의 생활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한 생명, 한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해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그리스도는 한 생명, 한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그분의 생활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연합 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참된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로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활이 그분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곧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고 그분의 경륜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생활에 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 안에서 중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그의 서신의 어떤 곳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15절과 16절에서 하게 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 양자가 이미 존재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서 중재하게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미덕들을 옷 입음. 15절부터 17절까지를 상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몇 가지를 봅시다. 1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 구절들에 나열된 영적인 미덕들을 옷 입을 필요도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새 사람은 거룩합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평범하지도 않고 세상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분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새 사람은 사랑하신 자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새 사람은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영적 미덕들, 즉 긍휼, 친절, 비하,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하는 겸손과는 약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겸손을 뽐낼지 모르지만 비하를 뽐낼 수는 없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이단 교사들은 일부러 겸손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유와 오래 참음뿐 아니라 영적인 비하를 가르쳤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용서는 그분의 생명의 한 미덕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인해 살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자연스러운 미덕일 것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입음. 14절에서 바울은 계속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합니다. 온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완전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그 본질, 즉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온전함과 완전함과 성숙한 미덕들을 갖춘 매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중재하게 함.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중재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중재하다에 대한 헬라어는 판정하다, 주재하다, 또한 모든 것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주기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중재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13절에서 언급된 불평을 해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합당한 몸의 생활을 위해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을 중재하고 조절하고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또한 이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 안에서 중재하도록 용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중재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몸의 생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지체들을 향하여 평강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재하는 평강에 관한 바울의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실제적인 경험에 따라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두세 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각 편의 불일치나 논쟁을 해결하려면 항상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관해서 우리 안에 한 편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또 다른 편은 그 반대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3의 부분은 중립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 편, 즉 적극적인 편, 소극적인 편, 중립적인 편을 의식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복잡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 편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에 어떤 다툼의 느낌 없이 세상적인 오락과 유흥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금에는 한 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권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편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을 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재적인 중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회의를 주재할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15절에 따르면 이 주재하는 자, 곧 이 중재자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골로새서의 배경을 기억하십시오. 갖가지 철학과 주의들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침범했습니다. 나는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철학을 채택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어떤 이들은 순수한 헬라의 철학 사상을 좋아했던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애굽이나 바벨론의 철학을 좋아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심지어 금욕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견해를 가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금욕주의에 관한 의견보다 더 분열적인 것은 없으며 그보다 더 불화를 야기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 안에 실제적인 분열은 없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분쟁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관해 쓴 후에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문화적인 구분의 여지가 없는 세 사람에 관해서 쓴 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관심하라고 성도들에게 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불리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두 민족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심으로써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바로 그 평강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믿는 이들이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하나는 참된 평강을 산출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 종족과 국민성이 서로 다른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 사람 안에 있으며 여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없습니다. 세 사람 안에는 서로 다른 종족이나 계층이나 국민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우리의 평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곧 세 사람 안에 있는 평강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이 문제를 골로새서의 배경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한 면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유대 신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먹는 것에 관한 규례들을 옹호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헬라의 배경을 가진 신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유대의 신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대신 헬라의 철학적 관념과 유대교의 실행이 믿는 이들 가운데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는 적어도 두 파, 즉 철학적인 파와 유대교적인 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중재자는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즉 세 사람인 몸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세 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헬라의 철학이나 유대의 규례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만유이고 또 만유 안에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세 사람의 하나, 곧 그리스도의 평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 안에서 중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편은 이 중재자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중재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골로새서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내적 중재자라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이 중재자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논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국 형제들은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러 가는 것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평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불화를 체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들은 중재자, 즉 그들 안에서 주재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편들이 논쟁하거나 다투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주재하는 평강에 자리를 내어주어 이 평강, 즉 세 사람의 하나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통제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 평강, 이 하나가 최종적인 말이 되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함. 16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그분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사도행전과 서신들과 계시록에서 그분의 지체들,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있어서 찬양과 노래에서 넘치는 영적 생명의 내적 체험은 말씀과 관계 있는 반면 이와 짝을 이루는 구절인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에서는 영적 생명의 내적 체험이 그 영과 관계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그 영이 동일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영이 우리 속에서부터 찬양의 멜로디 안에서 흘러 넘쳐 나오도록 말씀으로 충만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의 머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권을 행사하고 우리에게 풍성을 공급하시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조점은 그 영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과 우리의 영이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까지도 그 영으로 간주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성령이 단 한 번만 언급되어 있고 사람의 영도 한 번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씻어내고 대적에 대항한 싸움을 위한 것인 반면 골로새서에서 말씀은 그분의 뛰어남과 중심성과 전체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그 영에 있고 골로새서의 강조점은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생활을 다루고 있지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관심은 충만한 지식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약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거주하게 하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집안에 있는 것,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역사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적합한 방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은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통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 존재의 작은 부분에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유로운 통로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나는 바울의 작가로서의 기술을 좋아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아마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 안에서 중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해야 할 필요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애호 대신에 그리스도의 중재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과 관념과 사고와 판단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서 그들 안에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관념과 의견과 철학입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 안에 거하게 하지 않으며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들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 존재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존재 안에서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바깥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거하게 하고 우리의 관념과 의견과 철학을 대체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저는 기꺼이 저의 관념들을 비우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으로 하여금 제 안에서 근거를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꺼이 저의 의견과 철학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서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관념이 지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중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중재자는 말을 함으로써 논쟁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중재자에게 가지고 가서 그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중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래와 감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1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은혜로 노래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것입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는 것은 모두 거한다는 동사와 관계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길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함에 의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뿐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함. 17절에서 바울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의 인격은 그 영입니다. 어떤 것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은 그 영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중재하게 해야 합니다. 이 평강으로 하여금 최종적인 말을 하게 해야 하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중재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유로운 통로를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중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기술된 바와 같은 합당한 일상생활을 갖게 될 것이며 합당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종, 상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